일반적으로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그러면은 66권입니다. 그럽니다. 맞죠?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구 27, 66권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한 권입니다. 편의상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구약을 편의상 책별로 나눠서 39권, 또 신약을 책별로 나눠서 27권 합하니까 66권이 됩니다.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고요. 또 쓴 연대가 다 달라요. 구약 쓴 때가 다르고 신약 쓴 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쓴 책이 13권입니다. 거기다 히브리서를 합하면 14권인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썼다 이론이기 때문에 빼놓더라도 합하면 14권, 빼면 13권, 방대한 양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아주 방대한 양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득구,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신 득의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해방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해방과 자유의 의미는 다르죠. 낱말의 뜻이 다르죠. 그러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방되면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사람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침략으로 35년 동안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방이 됐는가?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관점은 정치적 관점입니다.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이 막바지에 가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을 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항복을 하고 일본의 히로히토가 항복을 하고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손을 든 결정적인 이유는 아시는 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저 히로시마 가봤거든요. 지금도 죽을 고생들을 해요.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가 자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나 그때 폭탄 그런 상처가 있다고. 가슴이 다 가나져 있어요. 지금도. 그 원자폭탄 두 개 때문에 일본이 손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승리, 원자폭탄 투하, 일본의 항복 등이 겹쳐서 조선이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만행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표현, 결사, 집회 다 금지했죠. 강제로 징집했죠. 정신대 끌어갔죠. 신민교육했죠. 장시개명했죠. 민족말살정책을 폈죠. 신사참배까지 시켰습니다.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조상신인데 그 신을 싹 신당을 지어요. 뭐 학교, 동네, 군청 그래 놓고 가서 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구실은 이것은 신이 아니다. 민족 의례다. 황국신변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고문을 다하고 마지막에 사형에 처하고 다 죽였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 100명 넘습니다.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는 전부 다 목취를 했어요. 해방에 관한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없앴어요. 그리고 찬송가 가운데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더니 십자가 군병들아 다 목취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못 보게 하고 못 부르게 하고. 그리고 제암리에서는 일경들이 쫓아와가지고 주일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에 쇠못을 박고 불을 질렀어요. 그날 23명이 불에 타 죽거나 창검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 만든다면서 교회에 매달은 종은 다 떼갔습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행을 가만두지를 못하셨어요. 망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고 순교자들의 피해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해방보다 더 큰 해방, 더 큰 자유. 로마서 6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6장 22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구절을 합해볼게요. 너 종노릇하다가 해방됐다. 예수가 해방시켰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죄의 종,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자유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영원한 사건, 영원에 이르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뭔가요? 제일 큰 죄. 죄 중에 제일 큰 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다 괜찮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왕들도 훌륭하고. 근데 두 나라가 차례차례 망해요. 망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남왕국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린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만 섬겨라. 내가 그리하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강철같이 너를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다 까먹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깬 일이 없습니다. 내 사람들은 자꾸 깨는 거예요. 뭐 나왔다 그거 섬기고 뭐 생겼다 그거 섬기고 여러 가지 섬겼습니다. 바알상, 아세라우상, 아스다르도상, 금호수상, 밀고무상, 다군우상, 몰렉. 이거는 제 자식을 거기다 바친 제사예요. 그런 것도 섬기는 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금, 은, 동, 철, 나무로 깎거나 부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 현상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우상숭배를 따르기서 행음이다. 만나서 안 될 남자, 만나서 안 될 여자를 만나는 것이다.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한국이 차례차례로 망합니다. 신으로 섬겼던 나라들, 신이라고 따라갔던 나라들, 그 나라의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국가한테 망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한테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요. 들 수 없잖아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한 4만여 개 된답니다. 평양에 지금 더 많은 것도 없고. 그리고 벽화나 시설물들이 12,000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일 큰 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신격화하고 그것들을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큰 죄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불감증. 아직 경계해야 됩니다. 나만 그거 죄 지었어? 죄도 나가 같이 죄 지었는데. 이거 다 해. 나만 해? 아니야. 다 하고 있어. 또 하나는 사랑이 세면서 나 용서한다면서 용서하지 왜 벌을 내려? 이 정도는 묵과를 하시겠지. 못 본 척 하시겠지. 죄 짓고 벼락 맞는 놈보다는 잘 살고 똥똥거리는 게 더 많은데 무슨 죄 타령이야? 이것도 죄가 돼? 라고 하는 것.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그 홍콩 배우였던 이소룡 아시죠? 그 이상한 소리하면서 주먹질하는 사람. 그 영화가 참 많더라고요. 그때 그 유명한 이소룡이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체적 단련을 하는데 주먹을 키워야 되잖아요. 큰 가마솥에 모래를 집어넣고 거기다 기름도 껴얹고 밑에 불을 지핍니다. 모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손을 짚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넣었다가 빼고 조금 더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빼고 이 짓을 계속합니다. 떴다가 빼고, 떴다가 빼고, 손이 익고 터지고, 떴다가 빼고. 그렇게 단련을 했습니다. 이 횟수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이 생겨서 이게 쇠처럼 두꺼운 주먹이 되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죄를 질 때는 가슴이 떨립니다. 어휴, 이걸 어떻게 해. 누가 알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 반복이 되다 보면 면역과 내성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괜찮아요. 안 떨려요. 안 아파요. 욕심이 잉태한 지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역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쌓이고 쌓이면 죄가 되고 커지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잘못, 사소한 죄, 죄 같지도 않은 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죄, 소홀한 것들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큰 문제, 큰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자라고 자라서 내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일학 때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려서 모래알이 비록 작을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산이 된단다. 물방울이 비록 작을지라도 흐르고 흐르면 강이 된단다. 지은 죄가 비록 작을지라도 모이고 모이면 사망이 된다. 죽음이 된다. 인생 살아가는데 소홀한 것은 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솜털 하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한다. 다 가는 길이니까 나도 간다. 다 먹는 거니까 나도 먹는다. 아니죠. 다 가도 나는 안 간다. 다 먹어도 나는 안 먹는다. 다 해도 나는 안 한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자유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죄에 대한 불감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자유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을 해야 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6장 17절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도 의인이 아니다.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죄인이다 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죄라는 단어의 뜻은 빗나가다는 뜻이래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말씀 빗나가는 거,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빗나가는 거, 여기 정의가 내 정의를 빗나가는 거, 여기 정직인 정직을 빗나가는 거, 이게 죄예요. 빗나가는 거.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것처럼 빗나가면 끝이에요. 빗나가면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를 잘못했어? 날만 잘못한 거야? 이건 죄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두 번째는 돌아와야 돼요. 빨랑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헬라어 가운데 회개를 메타노야라고 그런답니다. 두 말이 합성해서 되는데 메타라는 말의 뜻은 바꾸다. 노예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왼쪽으로 잘못 가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회결이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좌향좌 하다가 우향우. 우향우 하다가 좌향좌. 뒤로 가다가 앞으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지 아버지 돈 다 털어가지고 도시로 나갔던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잘 놀았죠? 주변 여자들이 꼬이고 밤마다 카페를 바꿔서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비밀요정도 가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 거지도 상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다 버린 그 우물통과 가지고 뭘 주워 먹는 거예요.다 뉘우쳤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그리고 노숙자 생활을 계속했다면 병들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 그게 회개예요. 느낌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다 상상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환영을 합니다. 왜? 돌아온 사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드나든 술집 이름 대라. 만나 여자 이름 다 대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주로 먹은 음식이 뭐냐. 묻지도 않아요. 돌아왔다. 내 아들 돌아왔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에겐 돌아옴이 필요합니다.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고 22절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라. 너 과거 안 물을게. 어떻게 산 거, 뭘 한 거, 내가 안 물을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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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살아. 살 길. 살 길. 사도행전 16장 31절도 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 내리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이것저것 직분을 맡은 사람과 안 맡은 사람, 엊그제 교회를 출석해서 나오는 사람과 몇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엊그제 교회 다닌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보고 엊그제 등록한 사람이 뭘 보고 배워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뭘 보여줘야 합니까? 달라야죠. 달라야죠. 왜? 내가 일단 조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변했잖아요. 그 변한 걸 보여줘야죠.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한 8시경 끝이 나서 제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영 택시가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탔어요. 이천동으로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차가 떠났어요. 근데 기사가 자꾸 백미러로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간첩처럼 보이나 아니면 도둑놈처럼 보이나. 그래서 이제 앞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혹시 기사가 나를 거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잘 아는 목사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충진교회 박종순 목사님이에요. 어, 그래요? 제가 박종순 목사인데요? 그렇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 신상을 꿰고 앉아있는데요. 19년도에 수술한 거, 병원에 입원한 거, 어느 병원에서 수술한 거, 뭐 어떤 거, 뭐 한 거, TV방송에 나오는 거, 또 은퇴한 거, 줄줄이 다 꿰고 앉아있어요. 아, 너무 반갑대요. 난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갑대요. 처음부터 알아뵀습니다. 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기분이 삼삼했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정한 요금만 드렸겠습니까? 조금 더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에 저 자신을 정돈을 해봤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 많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노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박종순 목사라는 존재가 노출이 되어 있다. 노출이 되어 있다. 라면서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께서 다 나를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행위를 아십니다.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오늘 밤 잠을 잤습니다. 주님, 삼가 조심하겠습니다. 삼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백에서 천, 만, 만, 만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독일 신학자 본휘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싸구려가 아니다. 비싼 은혜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계산 못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 값비싼 자유, 함부로 다루지 맙시다.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결론을 함께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따라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 값비싼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주여 귀옥기는 이 값비싼 자유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소홀히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값비싼 은혜로 날마다 간직하게 하옵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